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하시겠는데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 완전하시고 우월하시고 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선지자들보다 어느 대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시다고 배웠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세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빛나기도 했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낸 사람이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동의어였으며 구약의 계명과 의식은 그들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부르죠. 또 모세는 모든 레위 율법을 규정하였고 뿐만 아니라 성경책 첫 다섯 권, 모세 오경 전체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우월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위대했던 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우월하심과 충분성을 성경을 뒷받침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개요가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직분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1절에서 볼 거고요. 둘째로 사역에서 우월하심을 2절부터 4절에서 그리고 인격에서 우월하심을 5절과 6절에서 공부하시겠어요. 그러면 첫째 예수님은 직분에서 우월하시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여기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일곱 개나 나오네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 거룩한 형제, 믿는 도리, 사도,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2장 1절에서도 배웠지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뒤에 구절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방금 말한 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배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운영하시며 영원하신 탁월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거룩한 구원을 주신 거룩한 자녀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의 고난으로 인하여 율법 의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충분성에 충분하신 이 모든 성품에 초점을 맞추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시민권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 미국에 와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더 하시겠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믿는 자는 나그네 생활에 임시적인 옷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맞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포지션상 거룩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한 거룩함으로 부활시켜 주시죠. 하나님을 위해 죄로부터 이 거룩한 형제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 죄로부터 구별된 하늘의 시민으로서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진 성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 믿는 도리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주일에 교회 가서 도넛 먹고 커피 마시고 예배 보고 점심 먹고 조금 수다 떨다가 집에 가는 건가요? 이 믿음의 도리는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예수님, 저 애가 다섯이 있는 거 아시죠?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예수님, 저 돈 좀 벌어야 해요.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저 직장 생활 더 해야 합니다. 우리 노년 대책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리고 봉사할게요. 저는 정령 퇴직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많을 테니까 예수님 그때 시간 좀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자신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도리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애의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자는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율법의 의식을 돌아보지 말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컨페션, 나의 충성과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그 도리를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가 얼마나 큰 부이며 축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개의 칭호가 나오는데요.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인데요. 모세는 사도의 직분뿐이었죠. 대제사장은 누구였나요? 예, 그 형 아론이었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분이 우월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진 최고의 사도이자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뜻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대사의 특징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왕의 모든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을 보낸 왕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셨고 화해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는 일을 담당하라고 파송된 사도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노예 생활에서 건지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파송된 사도이자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고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도 10개씩 들어요. 그렇다면은 지식으로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길은 until 실제로 자신이 직접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매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 계신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책임 추궁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매님들 영적으로 성장한 분을 한 분 여러분들이 친하셔가지고 책임 추궁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다 안 하려고 그러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때로는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의 기초예요.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은 사도이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으로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보았어요. 이제 두 번째 개요는 예수님은 사역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모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점을 언급하기 이전에 서로 비슷한 점을 먼저 언급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했는데요. 집으로 쓰여진 이 집이란 단어는 건물이나 거처가 아니라 민족 또는 한 가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 교회 건물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여기에 히브리서에 여기에 지금 집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믿는 이스라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 시대의 집이니까, 모세 시대의 성도니까 그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앞을 내다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구약 때 이스라엘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집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웁니다. 모세가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Faithful 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까지 충성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에 대한 모세의 신실함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상세하게 비교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으로 행하셨고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신실하신 것처럼 충성을 다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도 그리스도께 충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 옛날에 많이 봉사했어요. 너무 많이 해갖고 번아웃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쉴래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던지 미래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입니다. 우리 믿음은 현재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경주자로 표현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도중에 쉬나요? 경주하다가 말고 저 한 10년 직장 생활 하다 올게요 하고 쉬나요? 청지기로 책임을 맡겨주신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영적 은사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자매님들도 자신이 몸든 교회에, 자신이 몸든 집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께 신실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집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창조자고 집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집을 지으신 주인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믿음의 집에 불과했으나 예수님은 집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위대하셔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성령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당신을 만들었고 누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했나요?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 감사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로 받은 율법의식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아무리 매달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하고 감사하는 릴레이션십 갖고 서로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요.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을 대성특필해가지고 공개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첫째, 예수님의 직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보다 우월하셨고 두 번째로 본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 집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집이었던 모세보다 우월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우월하심을 5절과 6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9절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구별이 확신한데요. 5절에서 모세는 진실로 온 집에 충성하였는데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종이란 단어는 천사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사용된 위엄 있는 단어인데요. 신실하고 순종적이며 사역적이고 돌아보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훌륭한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모세와 실패한 것과 비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셨나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나요? 저만 그래요? 우리 생각에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실패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성공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무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세는 우리의 소망과 확신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타내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였습니다.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를 더 위대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6절을 보겠어요. 여기에서 또 더 확실한 구별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집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집을 창조하신 집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은 다른 사람 집에 살고 있고 아들은 자신의 집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예로운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여호와의 충실한 종이니라. 자매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타이틀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부자라는 타이틀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학식 있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타이틀을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요, 저희 교회에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을, 여러분들을 좀 돌봐드렸는데요. 저를 멘토를 했던 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치매로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 친구 와니 자매님도 여기 이제 계신데요. 이제 앞으로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하도 오래 살아서. 근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기억도 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분들이 끝까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해요.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1년도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저희 교회 복음의 향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2021년도를 찍으시면 거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소망이 확실과 소망의 확실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요거를 바꿔야 돼요. 확신과 소망을 바꿔서 읽는 게 맞아요.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구절은 자신이 끝까지 버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그 반대예요. 믿음은 지속적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옛날에 열심히 믿었는데요.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성경은 매일 읽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나가는 사람은 애초에 믿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도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와 속하였다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나간 것은 우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아니죠. 참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이 또 증거인 것은 많은 구절에 있지만 하나만 읽겠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꼭 하나님의 집에서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뭐 5년씩 10년씩 나갔다 와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고 있으신 분은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인내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그 단어는 수학 용어로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렇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나 말씀 듣고 컨빅션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컨빅션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저희 교회에 손님, 이제 게스트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막 손을 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뭘 해야 되잖아. 그냥 잊어버려요.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또 그 이튿날 좀 전화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또 딴소리.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3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그리스도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면은 당신은 처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세기에 고난과 핍박으로 믿음이 약해져 있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해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시나요?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늘이야말로 구원의 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여서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지혜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